가요조선방송 특별기획 연속극 수용소의 노래 제28화 수용소를 나오다. 식료공장에서 제법 오래 근무하던 삼촌이 다리 건설 창고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리 건설 창고장에서 일하던 삼촌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뭐라고?
내일부터 강제노동장에서 일하게 되시오.
아니, 강제노동장은 왜?
그래요, 삼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디. 근데 강제노동장 가야 한다고 해서 오만이 걱정할까봐 말 아예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집에 올 수 없답니다.
집에도 아이 온다고? 아이, 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니, 울지 마세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엄한 꼴을 얼마나 더 봐야 하는고.
할머니는 기절하시기 직전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반 마을에 사는 독신자 한 사람이 삼촌이 시멘트를 몰래 빼돌려 축낸다고 보위원에게 허위 밀고를 한 것이었다. 강제 노동장은 혁명화 구역 내에서도 제일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리유에서건 일단 강제 노동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적어도 석 달은 붙잡혀 있어야만 했다. 강제 노동장에는 수용소 내에서도 도둑질을 했다든지 연애를 했다든지 하여 보위원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 강도도 우리보다 몇 배 더 센 데다 완전 무보수인지라 강냉이 배급도 없다.
이 새끼네, 돌을 떨어뜨리면 으깐이 날래 돌을 치라.
집에는 물론 못 들어오고 이반 강변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잠을 자며 새벽 5시에 일어나 군대처럼 완전 집체적으로 달리기를 시킨다. 밥은 콩밥을 하루 한 번 주는 것으로 끝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즈음 홍수를 막는다고 강 주변에 제방을 쌓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큰 돌을 날라다 어른 키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강제 노동장에 한 번 끌려갔다 하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모두 하루아침에 늙은이처럼 되어서 나왔다. 석 달이 지나고 삼촌이 강제 노동장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의 모습을 본 우리는 너무도 놀랐다.
오만이. 잠깐만, 잠깐만. 삼촌.
우리 가족 모두는 기절을 할 뻔하였고 할머니는 기어이 기절에 쓰러지시고 말았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이 빡빡 깎여 있었고 이제 30을 갓 넘긴 삼촌의 얼굴은 50살도 더 넘어 보이는 듯 폭상 늙어버렸다. 허리를 펴고 걸음도 걷질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다.
잘못했습니다.
장남아, 오만이야. 아이고, 얼마나 맞았지. 장남아.
오만이,
뭘.
삼촌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이 드는지 아주 애를 써야 가까스로 뭘 하는 정도였다. 강제 노동장이 지옥 중의 지옥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우리 식구가 직접 이렇게 당하고 보니 울분에 못 이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다. 삼촌은 일주일이 넘도록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떠주는 미음만 받아먹었다. 이제 우리 집 식구는 성한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이까지 다 빠져서 호호백발 파파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아버지는 위병이 심해져서 죽으로만 연명을 하셨다. 거기에 허리병까지 도져서 예전처럼 노동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할머니, 아버지, 삼촌, 미호야, 빨리 와.
3만 넘 수용소 빠져나가는 거지.
어머니, 조금만 힘 좀 내놔요. 여도 조금만 참아.
아버지, 삼촌도 빨리 오시라요.
그 삼촌도 가고 있어.
이쪽에 반역자, 거기 서라.
보위원이 따라와요. 빨리 뛰어요.
안 서면 쏘겠어. 날려서지 못하게.
안 돼,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움직이지를 않아. 꿈이었네. 꿈이라 다행이다.
나는 자주 꿈을 꾸었다. 모두가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꿈이었다. 때로는 도망을 가다가 보위원에게 잡혀 나무에 매달리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난 일도 있었다. 한 번은 또 우리 식구가 몽땅 산속으로 끌려가 보위원들에게 총살을 당하는 꿈도 꾸었다. 그즈음 수용소 안에는 완전 통제구역을 더 넓히고 구역을 이동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몸을 사리고 움츠러들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서 일을 해도 불안감에 손이 겉돌았다.
저러나, 그 요즘 15호 관리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젊은 혈계는 딴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보위원들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라.
삼촌이 내게 주의를 주었다. 나이 탓인가? 나는 부쩍 이 조그만 변화에도 예전보다 더 민감해졌고 결코 가볼 수 없는 일본이라든가 남조선 할머니의 고향이 절실히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1987년 새해가 되었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겹게 내리는 눈, 뼈 빠지는 작업, 우울한 나날, 희망 없는 미래. 나는 가끔 눈보라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을 까마득히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 해에는 새해 벽두부터 이상한 소문이 부쩍 떠돌았다. 수용자들의 뒷조사를 하는 담화 사업이 귀국자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하여 말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로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담화 사업에 불려간다고 하면 벌써 간부터 콩알만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도 담화 사업을 한다며 할머니를 호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할머니! 야, 빨리 나오기요!
가마사업 가야 하네!
늙은 일을 부를까? 아이고, 아이 가면 안 되겠어.
그, 가마사업은 모두 가야 합니다. 보현 동지, 이 동물에 발을 끼기요.
예.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날래 날래 가기요, 자, 자.
할머니!
보위원들은 할머니를 강제로 부축해서 끌고 갔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모두 모여 앉아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아, 글쎄, 나보고 일본에 현재 있는 친척들이 누구누군지 대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다 됐지.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친척들이 일본 써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묻더구먼. 그러고 나서는 본 고향이 어디며 언제 일본에 건너갔느냐고 집안 이력까지 하나하나 물었어.
그래서요, 어머니. 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디요, 왜?
물어봤디. 그랬더니 글쎄 그냥 계속 생활을 잘 하시오 하는 게야.
계속 생활을 잘 하시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또 무슨 수작 부리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서워요.
내 생각에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시오.
좋은 일? 아이고, 글쎄다. 여태 소가 살아와서 그런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삼촌, 좋은 일이라면 혹시 출소?
지금 먹을 속단하기 힘들겠지만 그 오만이 담화사업 가서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니 이럴 수도 있다 싶어.
삼촌의 말에 의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보위원들 중에 최보위원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수용소에서는 최고참 보위원이었다. 번데 머리에 꼭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능구렁인지 절대로 화를 내는 적이 없었다. 그는 삼촌이 식료공장에 있을 때 어지간히도 술을 많이 얻어먹은 작자였다. 그래서 삼촌을 무척 신임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그 최보위원을 만나서 살짝 물어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출소. 얼마나 기다려온 말인가. 과연 이 수용소를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와중에 김정일 생일날이 가까워졌다. 김정일 생일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무언가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주로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였다. 나는 며칠을 계속 잠을 설쳤다. 드디어 2월 16일이 되었다. 회관 안에 사람들이 꽉 차자 언제나처럼 관리소장이 나타났다. 또 중앙기관에서 국장이란 자도 나왔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김정일의 생일 축하와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였다. 그것이 끝나자 이번에는 김일성 찬양 노래와 김정일 찬양 노래를 합창시켰다. 이렇게 통례적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중앙기관의 국장이란 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신뢰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배려로 혁명화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정치적 생명을 받게 되는 동무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한학수의 가족 4명, 종옥선과 가족 4명, 홍충일 등 형제 5명, 설룡의 가족, 박태종의 가족, 설선의 가족 이상!
맞지요, 할머니?
종옥선과 가족 4명 출소!
어머니, 우리가 여기를
나가게 되시오.
우리 가족 15억 관리소 나가는 건 분명하디요. 이거 꿈 아니디요.
길에 절하나 꿈 아니야.
이제 우리 가족은 출소야 출소.
그날 밤 둘러앉은 우리 식구들은 말을 잊은 듯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식구 모두가 출소라는 생소한 단어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 10년간이나 지속된 수용소 생활이 과연 끝나는 것인지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철 모르는 어린 나이에 이 속에 들어와 지금은 청년이 되었다. 혹독한 구타와 욕설, 병마와 싸우면서 그래도 봄이면 피어나는 나무의 새싹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났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선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맞아 죽고, 병으로 죽고, 탈출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먼 훗날 이 요독 수용소에 와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아마 땅 속에 묻힌 한 많은 백골을 수백 가마니는 실이 파낼 수 있을 것이다.
추워도 오늘은 하나도 안 춥다.
비오는 기럽게 좋네.
기론요. 할머니는 안 좋으세요?
아이고, 나도 좋지. 좋고 말고. 다들 아직 수용소 아니니까니 말 조심들 하라.
예, 예, 어머님.
차는 눈보라 속을 달렸다. 10년 동안 다니던 원한의 첩첩산들이 우리의 뒤로 물러났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올라가 작업하던 산들이었다.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조명탄을 쏘듯 한순간에 떠오르기도 하였다. 차는 어느덧 수용소 일반을 지나 보위원 부락에 이르렀다. 뒤이어 눈보라 속을 버티고 서 있는 정문이 보였다. 순간 나는 섬뜩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본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수용소의 철문이 거기 서 있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친 담장과 정문 양쪽에 걸려있는 기관총들도 여전하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보았고 지금은 확실히 알고 본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보위원들은 차에 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수색을 한 후 인원을 재확인하고서야 정문을 통과시켰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수용소를 빠져나왔시오.
그래,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아예 죽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
나 이제 새벽부터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학교 가서도 매 아이하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 그대는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데 70대 노인이 다 됐고 막내도 걸어다니는 송장신세고 그 두 애들도 다 지쳤고 난 아예 걷는 게 안 되니 그래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머니 고정하시라요 아휴 바람이 참 좋다야 예?
차는 거기서 20리 정도를 더 내려왔다 그러자 제법 큰 마을이 나왔다 거기가 바로 요덕군 읍소재지였다 출소했다는 확실한 사실에 가슴은 마구 뛰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나는 어머니 품에서 자던 어린 시절의 환상을 보았다
자유조선 방송 특별기획 연속극 수용소의 노래 제27화 총알이 아깝다 출연 이규석, 배진홍, 임정길, 우현주, 이희탁, 조현우, 최연철, 공경은, 권문정, 김경희 지금까지 기획 자유조선 방송 기술 구본숭,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극본 서연희, 박지민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28화 수용소를 나오다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